지금까지 에베소서를 20번 강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고 하면 아마 로마서를 들 겁니다. 로마서는 개인의 구원,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성화, 또 이스라엘 문제, 이런 걸 이제 다루는 그런 서신서고,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지역 교회를 섬겨야 돼요. 지역 교회. 그럼 그 교회가 어떤 거고, 그렇죠? 어떻게 교회를 유지하고 나갈 수 있을까?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진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그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앞부분에서는 꼭 교리를 이야기하고 교리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이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될 것인가 실행하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균형 있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중에 에베소서가 그 균형에서 교회가 받는 축복 이런 모든 걸 설명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돼 있습니다. 지난 20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하나님 말씀 이제 강해를 했고 오늘부터는 제 처가 그렇게 바라던 에베소서 4장부터 이제 6장 말씀을 이제 강의하게 이제 됐습니다. 후반부 4장, 5장, 6장에는 뭐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걷는다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이제 중학교 가면 walk 하잖아. walk. walk. 이거 너무나 쉬운 그런 단어입니다. 4장 1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워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도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이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그렇게 걸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달리 걸어야 된다. 5장 2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희생물로 드리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된다. 그렇죠. 또 8절에도 이제 가서 보니까,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로 걸어야 된다. 15절, 지혜로운 자들처럼 걸어야 된다. 걸어야 된다, 걸어야 된다, 걸어야 된다 해서, 여기, 후반부 이세 장에 걸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지금 5번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존 개역성경 참, 우리가 독보적인 그런 성경이고, 뭐, 많은 분들이 이 성경으로 이제 구원받은 그런 좋은 성경인데, 참, 오해하기 쉬운 그런 이제 번역으로 이 부분들이 이제 번역이 돼 있습니다. 행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무언가를 이렇게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지금 보이죠? 또 이상하게도 한글 킹제임 성경도 똑같이 성령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지금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2절도 개역개정으로 가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행하라로 이제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소명 아니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도 행하라로 돼 있고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렇게 행한다고 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 가서 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치면은 뜻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실제로 해 나가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절이 다 영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걸으라로 돼 있어요.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행하는 게 아니고 걷는 거다.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성경에 가서 보면 행한다 이게 많잖아요. 뭐 야고보서였는데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 뭐 행함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행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다 이런 구절을 이렇게 접하면은 아 빛의 자녀들처럼 나가서 뭘 행해야 되겠구나. 뭐 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데 이건 아니에요. 이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개역성경에 그 나오는 행은 그거는 행한다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일 행자예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이 100년 전에 번역이 될 때 웍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한자어를 써서 행하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근데 지금은 뜻이 완전히 변해서 행하다의 그런 뜻이 전혀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서 학교에 가서 행한다 그러면 다 뭐 일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 걷는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교리적인 어려움이 개역성경 때문에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개역성경에 이런 데 나오는 행하다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너무 쉬운 말이에요. walk. walk이에요. walk. 걷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걷는다. 자, 걷는다. 성경에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진리를 배운가 배웠으면 진리를 배운 다음에 실행하면서 사는 거를 그거를 걷는다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제 처음에는 걷지 못하다가 한 살 반 두 살 이제 넘어가면 그때부터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는 게 그게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거를 영어에서는 walk이라고 얘기해요. walk, 예, 걷는다. 자, 그래서 처음 세 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 특별히 교회가 누릴 그런 모든 영적인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고, 그렇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우리가 앉혀졌다는 게 뭐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이 뭐고, 그렇죠? 이것도 더욱더 구약시대에는 정말 우상숭배, 미신, 무지 이런 데 빠져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이 이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공동 상속자가 된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이 축복에 대해서 영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바울이 세 장에 걸쳐서 길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 세 장에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우리 사랑 침례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아 있으려면 하나가 돼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 예, 순결함을 하나만 되면 뭐해요? 또 그 다음에 순결함을 지켜야지 여기서 WCC 한다 그러고 다 이러면 여러분 하나 돼봐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나가 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순결함을 지켜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같으면 미디어 선교 사역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런 내용이 4장부터 6장에 몇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게 뭐냐. 우리 삶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깨달은 다음에 삶에서 실행하며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렇죠? 순결함을 지키는 거, 조화를 이루는 거, 승리하는 삶을 살 이게 뭐 실행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성경은 walk, 걷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걷는 거다. 그래서 여기 1절 같으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소명,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의 의미, 하나가 된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면서 특별히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가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남자들 같으면 회사에 이제 대부분 취직을 합니다. 그럼 그 조직의 기준에 따라 생활하고 행동할 의무가 그 사람에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뭘 알아야 돼? 그 회사의 목적, 그 다음에 표준,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 이런 모든 걸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회사에 남아있어야 그래야 그 회사가 하나가 되면서 회사가 회사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직원이 됐다 그러면 회사의 규칙, 기준, 목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무를 수행해야 월급을 받아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시민인데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 됐다 하면 우리나라의 헌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을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이제 부과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로타리 클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클럽 활동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클럽에 가면 클럽에 정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모였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 목표, 이걸 이해를 하고 또 클럽이 원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지켜야 그래야 그 클럽의 멤버로서 클럽이 원하는 그와 같은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는 이러한 의무가 없이는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뭐 교회에 속하든지 아니면 직장에 속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클럽에 속하든지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인간이라면 뭐 자연스러운 그런 욕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를 빼고 이제 일반 사회 직장 아니면 이런 클럽이라는 이런 데 가면은 거기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그 클럽에서도 좀 인정받아서 내가 좀 지부장이 돼야 되겠다 뭐 이래갖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다시 말해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단체에서 자기가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는 좀 어떤가? 우리가 오늘은 그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는 어떠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복, 이거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누리는 거 너무 행복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복음의 표준을 따르고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일은 게을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뭐 기쁘다 그러고, 특히 뭐 일반 교회 같으면 뒤로 쓰러지고 뭐 음악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가냐? 그것 때문에 가요. 많은 경우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조직체와 마찬가지로 이런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조직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표준과 기준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교회 멤버들이 준수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하자마자 에베소서 2장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이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에 이미 일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될 게 아니라 이미 일원이 됐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 그 다음에 특권, 이런 모든 걸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늘 잊어버리는 거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의무도 우리가 받았다는 거. 예,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이제 태어나면은 새로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걸어야 될 그와 같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표준이 내 표준이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망각을 하고 그저 예수님 믿으면 무언가 축복, 특히 이제 뭐 오순절 은사 이런 데서는 물질적인 축복, 애들이 잘 되는 거, 뭐 사업이 잘 되는 거, 여기에만 정신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표준이 내 표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거,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과가 된 그런 의무다, 기준이다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 되고 대통령의 딸이 되고 옛날 같은 왕의 아들이 되고 왕의 딸이 되면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만 그래야 이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이후로 나오는 거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걸 추구해야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랑침례교회가 오랫동안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외적인 규칙과 규정에 따라 강제적인 어떤 율법적인 순응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이게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교리를 정확히 알고 그 교리를 실행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한 거죠. 자, 4장 1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 1장, 2장, 3장 다 설명하고 이제 드디어 그러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또 다른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됐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그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신분에 걸맞게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걸어야 된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런데 알지 못하면은 섬길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뒤로 쓰러지고 락마카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알고 해야 돼요. 에베소 1장부터 3장 여기까지 바울이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복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그렇죠? 이 교리적인 거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 멤버가 됐으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됐으니 이제 안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4장, 5장, 6절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는 교리를 등한시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가서 이야기할 때 교리 이야기, 아우 교리 그 뭐하러 그런 딱딱한 거 이야기하냐, 그냥 성도로서 순수하게 진실한 그런 삶을 살면 되지 않느냐, 그걸 위해서 노력하지 교리는 나는 공부하지 않는다. 무엇을 믿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만 바르게 섬기면 되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뭘 믿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만 바르게 믿으면 되지. 이거는 한마디로 본인이 무지하다, 이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본인이 무지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다.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그렇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해서 반드시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저와 여러분이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판관들의 시대,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뭐라 그래, 교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올바르게만 살면 돼. 근데 올바르게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올바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알고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교회 부흥은,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부흥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프로그램에서 부흥은 생기지 않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프로그램 무슨 클럽 뭐 해갖고 이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꼬이고 이래서 교회가 잘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래 많이 해주면 사람들 많이 온다. 그래서 다 노래만 하는 거예요. 노래만. 아시잖아요 여러분, 노래만 하는 교회. 뒤에서 이렇게 스모크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김 올라오게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뉴욕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와갖고 교회 뒤에 스모크 올라오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노래만 하고, 이걸 다 교회 부흥이 안 된다. 미안하지만 그런 일로 일어나는 부흥은 가짜 부흥이에요. 에시벨이 무슨 부흥이냐, 이거 다 가짜 부흥이에요. 건물 많이 지어놓고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되리라. 뭐 사람이 꼬일 수 있어요. 사람이 꼬인다고 해서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거를 각성을 하고 그러고 그걸 위해서 모여야 그게 참된 그런 부흥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 생각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변하려면 알아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변하는 겁니다, 알아야. 그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맞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알아야 참된 의미의 교회의 부흥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자,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내가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밝히고 있어요. 주에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을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청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냐. 첫 번째,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나이가 60이 돼갖고 죽을 때가 이제 다 됐는데, 여러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그래도 편안하게 죽는 게 인간 모두가 다 이제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지금 쓰면서 내가 옥에 갇혀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이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죽음을 앞에 둔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합당하게 걸으면은 고난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넌지시 알려주려고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청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간청을 한다. 영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beseech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아주 진심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에베소 성도들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간청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이런 데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가서 보시면은, 이 물질적인 그러한 그 복을 약속받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지금 바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청을 하는 거야. 구약 시대에는 대언자들로서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복을 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런 심정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 여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여기 말고도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 우리의 행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가? 이거를 늘 생각하고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가서 보시면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소명, 다른 데서는 이게 다 부르심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는 요한 구절만 소명을 vocatio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vocation. 한번 나와요. 킹제임 성경에. 이게 무슨 뜻이냐?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요 근래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이제 군대에 이제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다 우리가 뭐라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인으로 섬기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라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이제 군인이 되면 나라가 요구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군인 생활을 해야 그래야 좋은 군인으로 이 나라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야. 하나님도 우리를 불러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야. 이 기준을 지켜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이 vocation이라는 단어, 오늘 오후에는 4절, 5절, 6절은 이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그때 이제 vocation에 대해서 좀 길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소명은 이 땅에 있는 그런 소명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낮은 단계의 소명이 아니라 높이 있는 그런 소명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영어로 가서 보면 하이 콜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로우, 이 땅에 속해 있는 건 로우한 거고 하늘에 속해 있는 건 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은 하이 콜링이에요. 이 땅에 있는 누가, 땅에 있는 나라가, 땅에 있는 뭐 대통령이 우리를 부르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높은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은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이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라.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부르심이에요. 땅에 있는 누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 소명을 이야기할 때 높은 부르심, 그 다음 또 말해 하늘의 부르심, 또 하나는 거룩한 부르심. 이 부르심이 있는데, 부르심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부르심에 응하는 그런 군인이 되고 그런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목사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29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100%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 부르심, 높은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 이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기준대로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다. 합당하게 산다는 건 뭐냐? 균형을 유지하며 산다는 거.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송도에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매일 밤 8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뒤로 쓰러지는 그런 집회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야 진짜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사회생활이 되겠습니까? 매일 밤 8시에 모이면 가정생활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합당하게 걸어야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 다 버리고 절간 들어가듯이 어디 가서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이건 합당하게 걷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이루면서 걸어야지. 균형을. 그렇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 떠나고 빛 떠나고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매일 밤 8시에 모이면 이건 합당하게, 예,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걸어야 된다는 거는 배운 것들을 실행하며 살아야 된다. 자, 1절에서 3절은 내용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3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은 The Unity of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브는 주격의 오브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체가 돼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 달리 좀 풀어 쓰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오브는 오브, 어디 출처?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됨.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됨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됨. 그 유니티. 유니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경 킹제임 성경에는 유니티라고 하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시편 133편 1절에 갔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인 유니티,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에베소 4장 3절에 이제 한번 나오고 13절에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도 in unity, 하나가 돼요. 이렇게 세 번이 나오는데 신약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데 에베소서는 딱 교회에 대한 거고 교회가 유지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속하려면은 하나가 돼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가 되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이 애를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 성령님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성령님에게서.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쭉 찾아보니까 위월심 목사님이 참 귀한 말씀을 썼더라고요. 이 하나가 되는 거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니티가 있고 하나는 유니포미티가 있습니다. 유니티. 유니티는 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게 유니티, 일치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누가 강제적으로 일치를 만들어서 일치가 되는 건 유니포미티예요. 유니포미티. 자, 그러니까 교회는 유니티를 이루어야지 강제적으로 뭘 부과해갖고 유니포미티를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영어가 묘한데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요 근래 새로 오신 어떤 형제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있던 그 교회는 한 50명인데 그냥 목사님이 모이는 것까지 다 제재를 한다는 거예요. 뭐 이거 누가 어떻게 모이고 뭐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아 이 교회 왔는데 한 1,000명쯤 모이는데 어떻게 그냥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단어로 얘기하면 유니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유니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유니티. 그 전 목사님은 유니포미티 해석이랑 목사가 꽉 줘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목사님도 스트레스 받고 교인들도 스트레스 받고. 근데 유니티가 이루어지면 저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여러분도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몸을 하나됨의 근거로 사용하는 거.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다 있는데 다 다른 지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뇌 작용에 의해서 모두가 다 어떻게 유니티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손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그렇죠? 말이 막 나오고. 그렇죠? 이게 아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거를 외부에서 시키려고 그러면 제가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서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데도 한 몸을 이루면서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이게 유니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다. 그래서 the unity of the spirit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로 일치를 이루는 경우도 많아요. 대다수가 이단 집단이 그렇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개혁성경 때문에 이단이 되는 이런 두 집단을 설명했어요. 신천지하고 베레아 이런 거 설명을 했는데 여기 한번 가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신천지 2023년 11월 13일자 뉴스에 뭐라고 써있냐. 10만 명 수료식을 12일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개최를 했다. 이날 신천지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신천지 12지파 시온 기독교 센터 114기 수료식을 거행했는데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12지파가 다 본인들이다 이렇게 해갖고 12지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에 배출된 수료생이 10만 8,084명 아주 끝자리까지 딱 세갖고 그런데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2019년에 10만 3,764명, 2022년에 10만 6,186명. 아이고, 아주 굉장해요. 끝 숫자까지. 이래서 세 번째로 10만 명 이상 수료생을 배출했는데 놀라운 게 뭐라 그랬어요? 국내 목회자들 중에 신천지로 개종한 사람 6,700명이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고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뭐 이제 이야기가 이거 다 이제 모였는데 이 수료식에서 또 카드 섹션을 했다는 거죠. 그림 보이시죠? 저기다 사람이 이제 카드 이렇게 들어갔고 카드 섹션을 15분간 했는데 신천지가 증가하는 신약 계시록 배도 멸망 구원 사건 이런 거 해갖고 뭐 이만희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카드 섹션을 했는데 엄청난 퍼포먼스가 펼쳐져갖고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장의 의미를 압축한 이번 카드 섹션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마 김정은이 다음인 것 같아요. 그 기쁨조그 다음으로 여기서 그런 것 같아요. 계시록의 예언과 그 예언이 이루어진 실체를 카드로 표현해낸 종합 문화예술 컨텐츠로 평가가 된다고 아주 또 자화자찬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성도 사약식이 있겠습니다.
선서를 다 하고
전 성도는 칼빈교의 교리와 교법을 믿을 것을 맹세하느뇨.
약속의 목자가 이제 등장을 하죠.
계시록 전장 사건을 다 누구들은 예수님의 숫자인 약속의 목자
이게 등장을 하니까 이제 충성 봉사하겠다고 이제 또 나섭니다.
수사하고 인쳐서 열두 지파를 창설한다.
너희가 바로 계시록에 예언된 열방자의 실체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태도한 장막 성도들이여,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유니포미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로 해서 이거 카드 들고 이러고 있는 게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강제로 동원을 해가지고 저거 연습하느라고 저거 대구 스타디움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이거 들고 하느라고 그렇잖아요. 예.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이게 성경이 잘못돼서 비유가 아니면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비유가 없이는 해야 되는 거를 그 두 구절을 그래서 그 비유풀이 때문에 지금 신천지가 나와서 이 두 구절만 바꿔놓으면 신천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안 돼요 성립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이 말씀 이런 거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하나됨을 이루는데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서 보니까 소명에 합당하게 거르려면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있는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한번 가서 보시면 겸손이 lowliness 이렇게 돼요. low 밑으로 내려가는 게 low잖아요. 자기 자신을 밑으로 낮추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이거 가서 주석을 읽어보니까 겸손이란 뭐냐. 나는 겸손해 하면 그 순간 사라지는 미덕이 겸손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나는 참 겸손한 사람에 한번 그때 사라지는 게 그게 겸손이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줬어요. 가르치는 그런 선물도 주고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을 줬어요. 그런 걸 내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우리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높이면 그게 이제 겸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왜 겸손이 사라지냐 하면 맑은 정신으로 객관적으로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이 사라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객관적으로 나를 좀 봐야 된다. 객관적으로 내가 안 보이면 옆에 있는 부인이든 옆에 있는 남편이 객관적으로 나를 봐줘야 그래야 겸손이 사라질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남으면서 하나가 되려면은 성도들이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는 그런 일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의 규칙, 그렇죠? 교회의 철학, 교회의 문화 이런 걸 내가 배워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사랑침례교회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멤버가 되려면 그러잖아요. 한 6개월 정도 다녀보시고 이런 모든 거 좀 살펴보시고 그러고선 마음에 동의가 되면 우리 교회 멤버를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배우려고 하는 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 걸 주장하려고 하는 건 낮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들어왔으면은 우리 교회의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온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온유는 이건 연약한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그런 분인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채찍으로 이렇게 내쫓으시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상상이 되세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 할 때 이런 모든 거 자세히 할 텐데 온유는 통제한 가운데 발휘가 되는 그런 힘을 온유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주로 온유를 보여야 되느냐? 목사, 집사, 지역 인도자, 리더, 부모, 교사, 또 교회에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많이 알고 이러니까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절제하면서 발휘를 해야 부드럽게 발휘를 해야 그래야 이 교회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가서 보니까 오래 참음. 누군가 좋지 않은 의도로 막 공격을 해도 되받아치지 않고 그냥 긴내하면서 견디는 게 이제 오래 참음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특히 저같이 성격이 좀 이렇게 이런 사람은 좀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 오래 참음의 본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가서 보면 5장 10절에서 11절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아야 된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고난당한 것의 본으로 좀 삼아야 된다. 인내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잖아요. 그래서 욥기를 읽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새 저를 대적해서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좀 오래 참음이 잘 안 돼갖고 이렇게 이제 이럴 때가 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옆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제게 문자로 이제 조언을 줬습니다. 문자로 목사님 이거를 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나름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 다툼이 일어났는데 고집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둘이 계속 싸우는데 두 사람이 답답해서 할 수 없어서 고을 원님한테 찾아가서 이거 좀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님이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본 지 고집센 사람에게 말을 했죠. 내가 4 곱하기 7이 27이라 했느냐 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떳떳하게인데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하는데 글쎄 이놈이 28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 고을원님이 다음과 같이 이제 선고를 했습니다. 27이라고 답한다면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다면 곤장을 열 대 쳐라. 이래가고 고집 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 27이 맞는다 그랬는데 왜 28이라 그래서 곤장을 맞느냐. 그 자리를 떠났고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곤장을 맞은 이 똑똑한 사람이 원님께 억울함을 하소연하니까 원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말한 이 아둔한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니라. 내 너를 매우쳐서 지혜를 깨우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 목사님이 제게 개랑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고 개랑 싸워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개랑 싸워서 비기면 개 같은 놈이 된다. 이거를 해갖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고 늘 이 생각을 좀 하고 그러고 살라고. 그래서 제가 아유 제가 개랑 싸워서 이겨갖고 개보다 더한 놈이 되려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 그날 이후로 좀 많이 참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네 번째 사랑으로 참아주는 게 있어야 된다. 2절 가서 보니까 예,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줘야 된다. 예, 사랑 여기서 나온 사랑이 희생하는 사랑, 그렇죠?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 희생하려고 한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3절 가서 보니까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됨이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됨.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이거를 성도들이 힘써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가 이제 젊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좋은 가정을 이루길 원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해갖고 좋은 가정이 이루어질까요? 아, 나 너무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좋은 가정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야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얘기 맞죠? 예, 둘이 힘을 써야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지 너 사랑해 사랑해만 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강원도 여행을 갔다 와갖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문자를 제 평생에 이런 문자를 써 처음 한 번 썼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번에 설악산 여행을 아주 행복하게 다녀왔다. 엄마와 결혼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다. 예, 너희들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구나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더니 막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 그러더라고요. 아,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오손도손 이렇게 하면서 다투고 뭐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40년 이제 살았는데 40년을 정리를 해보니까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게 정말 정말 인생에 제일 좋은 거였다. 제가 고백을 처음 했습니다. 40년 살면서 예, 처음 예, 자. 오손도손 살고 아웅다웅 하여튼 다투면서 이제 살았는데 주로 제 처가 치열하게 예, 저하고 다투면서 이제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저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처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항상 온화하고 사람들 배려하고 나쁜 얘기 안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조금 잘못했다가 하면 그냥 사자로 돌변하는 거 아시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하여튼 제가 뭘 좀 잘못하거나 말 실수하거나 뭐 이러면 그냥 사자로 돌변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참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한 40년 살고 나니까 아유 나한테라도 이기면서 살면 그 좋은 일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꾸고 예,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요. 나야 뭐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아유 저 사람이 나 이기면 좋은 거지.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40년 이제 살았는데 예, 이번에 아, 참 내가 행복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집안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가정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주일학교 예, 지키려고 애를 쓰고 교회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국가도 그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지키려고 애를 써야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지금 큰 문제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틀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이런 틀 다 동의해갖고 국가를 만들었는데, 아 지금 종북, 주사파, 친북 뭐 해갖고 북한이 좋다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니까 하나가 안 돼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종북,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낙태 뭐 이런 거 하는 세력이 자꾸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잖아. 이러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답답하게 느끼는 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만 되면 진짜 한 10년, 20년 사이에 세계 한 2등, 3등 국가는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국력을 소모하는 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 너무 낳지 않아갖고 국가가 지금 멸망지경에 이르렀잖아요. 왜 그래요? 이 페미니즘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페미니즘, 남자, 여자 이건 나눠갖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주눅이 들어갔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하나가 돼야, 그래야 그 이 국가도 유지가 될 수 있을 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화평, 마지막 가서 보니까 화평에 매는 띠로,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외적으로 전쟁이 생기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전쟁이 생기잖아요. 왜 생겨요? 내부에서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 화평이 있어야 그래야 외적으로 전쟁이 생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4장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화평, 이 화평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성령님의 열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화평이 있어야 이 교회가 깨지지 않고 하나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해라. 이것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가 오랫동안 이 땅에 존속하려고 하면 이런 요소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목사님이 있는 동안에 이 교회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건 교회를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걸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여기 나온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아가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그래서 절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교회, 이게 지금 사랑침례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교회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서 여기까지 오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떠나면 나도 떠난다. 여러분, 그건 아주 완전히 목사 영원히 못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떠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교회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목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려고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건물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하면서, 투쟁하면서, 그렇죠, 미디어 선교하면서, 예수님의 일 하면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내가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목사의 교회로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론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지역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지역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려면은 사람 대상이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섬기라 그러면 섬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장소, 플랫폼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그 사랑이 확실하면 지역교회에 나와서 나보다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이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저와 여러분이 기울여야 되죠.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 복만 생각하지 말고 그 복에 따르는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내가 해야 되겠다. 거기에 합당하게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가 오랫동안 존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교회에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가 상식적인 거, 또 교회,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런 교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 거기 부르심 소명에 합당하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래야 이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교회가 없어지면 어디 가서 믿음 생활하실까? 가서 뒤로 쓰러지고 락음악하는 그 교회 빼고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아이들과 함께 영혼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이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교회, 사랑침례교회, 제가 있든 없든 사랑침례교회라고 한 그 예수님의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됨, 이거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